안녕하세요. 언론협회 소속 연세대학교 유일 라디오 동아리 열브의 열분 소리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DJ 셀린입니다. 최근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해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 질문이 인기몰이를 하게 만든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막상 딸이 바퀴벌레가 된다고 해도 유리병에 잘 가두어 밥 주워가며 키우겠다는 부모님도 있었고요. 바퀴벌레에도 날개가 있는지 물으시곤 그럼 나도 바퀴벌레가 되어 함께 밤하늘 야경을 구경하자 하신 낭만적인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엄마 바퀴벌레가 되어서 네가 무엇으로 태어나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곧바로 살충제를 뿌려 죽이곤 변기물에 내리겠다는 답장에 장난으로 시작한 질문놀이에 상처를 받았다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벌레가 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한 소설책에선 첫 대목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어지러운 꿈속을 헤매다 눈을 뜬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의 몸이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의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질문의 주인공, 프란츠 카프카 소설의 변신 소개하겠습니다. 연세인들이 사랑하는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눈을 뜨자 자신이 사람만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충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으신다면 아마 감히 바퀴벌레보다는 더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곤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전반에서 설명되는 갑충의 모습은 움직이는 곳마다 끈적이는 점액을 묻히고 다니는 냄새나는 벌레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충격에 휩싸이고 울부짖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 그레고르는 5시에서 6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라면 얼른 일어나야 한다며 출근 준비를 하려 합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잠자씨 부부의 장남으로 가산이 기울어 다 쓰러져가는 집을 일으키기 위해 외판원이 되어 가진 고생과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그런 잠자의 희생과 고생 덕분에 큰 집을 갖게 되고 날로 형편이 나아지자 잠자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일도 하지 않고 나름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르는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동생을 음악 학교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지극히 동생을 아끼는 오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르는 무사히 출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레고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은커녕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나 회사 지배인이 헐레벌떡 그레고르를 독촉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으나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인간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찍찍대는 소리밖에 할 수 없었던 그레고르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회사 지배인은 물론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까 살충제를 뿌려 죽인 다음에 변기물에 내려 죽일 것이라는 너무나 티스러운 답변 기억하시나요? 아마 잠자부부와 여동생은 갑충으로 변신한 그레고르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차마 처치할 수 없어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그레고르를 가둬버리는 방식으로 외면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자부부와 여동생이 그레고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버젓이 그 사람만한 해충이 잠자의 방에 들어가 있고 회사 지배인마저 그레고르를 찾으러 왔으니 그 존재가 그레고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썩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징그러워 그레고르를 본 두 번 모두 기절을 하셨고 아버지는 군복으로 갈아입고는 여차하면 끔찍한 해충인 너를 죽이겠다는 근엄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가족 중 그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자신이 가장 괴로울 순간에 가족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됩니다. 단지 여동생 그레테만이 그에게 밥을 건네주고 방을 치워주지만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해충이 된 그레고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은 기절 초풍을 하듯이 나가버리고 며칠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레테는 누구보다도 그레고르를 먼저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레고르가 없는 잠자부부의 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집안 형편은 역시 악화되고 가족들은 모두 소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허드렛일을 도맡게 되어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은 잠자가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어찌할 수 없다는 듯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간 잠자의 가족들은 일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그레고르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말이죠. 그레고르가 살인적인 분위기의 직장 환경에서 고생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도와줬다면 그 쓰러져가는 집안을 조금 더 빨리 협력하여 되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레고르가 벌레가 된 사건만 가지고 변신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은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다루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심상이 떠오르나요? 능력을 가진 신이한 존재로의 변신, 악랄하고 타락하더라도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의 변신, 캐릭터 체인지에선 캐릭터 변신을 하면 등장인물들이 초능력자가 되지요. 어찌되었든 변신이라는 말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큰 벌레가 된다는 부정적 심상이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는 것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 프란츠 카프카의 생애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카프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영토였던 프라하에서 유대인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업가인 아버지는 엄격하시고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돕느라 자식들을 돌볼 여가도 없었죠. 프란츠 카프카는 작가가 되기 전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보험공단에 다녔습니다. 또 매부의 제안으로 시작한 공장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19세기 당시 카프카 작가는 여러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현상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거대한 산업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되고 자동화 기계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자본처럼 인간이 인간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인간 소외를 말할 때 떠오르는 존재가 있지 않나요? 바로 소설 변신에서의 그레고르입니다. 소설 속 끔찍한 해충으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모습은 마치 인간 소외를 겪고 있는 모습을 벌레로 비유한 것만 같습니다.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레고르의 가족은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정말 SNS의 감동적인 일화처럼 그레고르를 유리병에 넣어 소중히 다루는 해피엔딩일까요? 그렇다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이토록 바이럴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골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 가족은 그레고르가 죽고 난 뒤 새 집으로 떠나며 다시 한번 미래를 꿈꿉니다. 여동생 그레테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반짝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결말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레고르의 죽음으로 매우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벌레 그레고르와 반짝반짝 빛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가족의 모습이 멈춰진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의 대비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레고르의 존재가 이렇게 미미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공장에서 해고되어 더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잠자 부부와 여동생의 행보는 달라졌을까요? 기운 형편으로 인해 오로지 장남에게만 의지해야 했던 가족은 끔찍하게 변한 그레고르의 변신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시 스스로 살아갈 계기를 얻게 됩니다. 가족들은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위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에 가둬둡니다. 소시민의 집안에서 그레고르의 변신은 어찌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운 답을 김병의 효자 없다는 변으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힘든 본능을 잠자의 가족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어 놓습니다. 인간이 경제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존재 또한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내는 과정은 독자에게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이는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직관하게끔 해주는 구성적 요소가 됩니다. 그들은 자기 앞길을 위해서 당장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존재의 몰락은 나머지 가정의 연속적인 몰락을 일으킬 것 같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다시 회복하여 약간은 부족하지만 나름의 인생을 다시 꾸려나갑니다. 오히려 끔찍한 벌레로 변한 잠자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확인한 순간 세상 없이 날아갈 듯 후련해합니다. 프란츠 카프카 작가는 문학 친구였던 오스카 폴라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네. 그는 친구에게 독서가 우리에게 가장 강한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큰 고통을 주는 불행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 숲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충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학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 그런 고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요동친다면 앞으로도 DJ 셀린의 열분 소리 꾸준히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